이 찬송가를 보시면 주제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찬송가 중에서도 이 여러 가지 사회 각층이나 사람들에 의해서 애창되는 주제가들이 있습니다. 뭐 특별히 이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소방서에서 가장 싫어하는 찬송이 뭐냐면 592장입니다. 여러분 592장이 뭐냐면 산마다 불이 탄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가장 싫어하는 찬송가예요. 또 해양경비대 주제가인 찬송가 뭔지 아십니까? 500장입니다. 제목이 무리의 생명줄 던지어라입니다. 그래서 해양구조 경비대에서 주제가가 그거라는 거예요. 또한 서해협회에서 가장 좋아하는 주제가 찬송가는 304장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라는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또한 그 목류병 환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는 134장이라 그럽니다.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라는 제목을 가진 내용입니다. 또한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눈물의 고백 찬송이 있습니다. 바로 544장입니다.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라는 그 가사를 가진 544장이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눈물의 고백 찬송이라 그럽니다. 또한 왕따,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그 학생들의 정말 애환이 담긴 찬송이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이것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이렇게 되는 찬송가를 좋아하고요. 369장도 또 좋아한답니다.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라는 이 가사가 있는 이 찬송가를 왕따들이 아주 애환하는 찬송으로 부른다 그럽니다. 또한 그 전날 밤 그 개꿈을 꾸시고 로또 대박을 노리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찬송이 있답니다. 바로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시옵소서라는 그 찬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도 이렇게 뭐 각 분야 각 사람에 대해서 그 따라서 주제가 있듯이 성경 그 이 책에도 주제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그 서신들도 있고 뭐 북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골로새서 오늘 우리가 본 골로새서인데 골로새서에도 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의 주제는 예수님은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누구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그 적혀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교회에 능력을 공급하시는 분이시며 예수님은 교회를 만드신 분이시고 또 교회를 유지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은 그 특별히 교회와 그 예수님의 관계를 그 사도 바울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비유로 적어놓은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성경적 정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몸에도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어서 하나의 몸을 이룹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양한 부분들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것이 서로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일치되어서 그 하나로 움직인다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됨이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하나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됨이란 말은 획일화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획일화돼서 다 똑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의 의미는 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가 되는 것, 다 다른 것이지만 뜻에 의해서 그 어떤 뜻에 의해서 하나가 되는 것, 각 사람의 받은 은사가 틀리고 다 은사의 분량도 다 틀리지만 한 가지 목적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유니포미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유니티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니포미티는 획일화됐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유니포미티는 국화빵처럼 계속 똑같은 걸 찍어내는 겁니다. 그게 교회에서 주장하는 그 유니포미티가 아니고 유니티입니다. 유니티는 다른 것들이 모여서 하나를 이룬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 다른 것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하나님의 몸으로 묶어주는 그 매개체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몸된 교회가 일을 할 때 서로 충돌하지 않고 질서를 이루면서 한 가지 행동을 하게 해주는 것이 성령입니다. 저는 몸을 볼 때 참 신기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어두운 곳에서 식사를 하시더라도 밥을 퍼서 눈에다 집어넣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밥을 퍼서 귀에다 집어넣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은 밥을 퍼서 입으로 자동적으로 가져갑니다. 손에 눈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정확하게 그 위치를 알아서 입으로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게 참 신기합니다. 저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몸이라는 것입니다. 손이 따로 노는 것 같고 입이 따로 노는 것 같은데 또 다 따로 노는 것 같은데 결국은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모든 몸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벽돌이 아무리 많아도요 그 자체로는 건물이 되지 않습니다. 벽돌 아무리 갖다 놔봐도 여러분 그 자체로 건물이 되지 않아요. 벽돌 하나하나가 접합돼서 뭔가를 꾸며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구조물이 그렇습니다. 벽돌로 지은 집도 접합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먼저 벽돌에 시멘트를 바르잖아요. 그리고 한 장씩 한 장씩 쌓아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벽을 쌓고 그 벽이 방이 되는 것이고 거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에 의해서 주님과 연합하고 이미 주님과 연합된 사람들과 연합되면 여러분 그것이 주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움직이지만 한 가지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이유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주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거예요. 즉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교회는 항상 충돌과 분열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질서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머리 대신 예수님을 온전히 받들어야 합니다. 특별히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겠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 뜻대로 움직이는 순종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능력을 가지고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요. 또 그 주어진 하나님의 뜻,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사도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말씀대로 움직이고자 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순종의 그 행위 이것이 교회를 살아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예요. 여러분 저는 머리 대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이 여러분 바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지 예수님의 뜻을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는 그 말씀이 나와요. 여기 보시면 그 주를 섬겨 금식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주를 섬긴다는 헬라의 원어의 뜻은 예배 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며 금식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나바 사울을 세워서 선교의 일을 하는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배할 때 이 머리 대신 예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뜻을 성령을 통해서 받게 되었고 그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진정한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머리 대신 예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있는 예수를 만나면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고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들면 능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사를 보시면 주기적으로 그 교회가 흥했다가 완전히 침체됐다가 흥했다가 침체됐다 이런 역사들이 반복이 됩니다. 근데 침체될 때 이렇게 보시면 항상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 지도층의 정말 어떻게 보면 타락이에요. 타락한 지도자들 또한 가지는 뭐냐면 방법론적인 프로그램을 따르는 것입니다.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프로그램을 따르다 보면 교회가 아주 침체되고 약화되는 그런 것이 교회사에서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다시 교회가 부흥하는 시대 그 교회의 모습을 보시면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때와 가장 잘 마주치시겠죠. 여러분 교회가 부흥한다는 말을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는데 부흥이란 말은 여러분 숫자가 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주님의 임재 가운데 머리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그게 부흥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그 주님을 만나는 일이 벌어지면 말씀을 붙들고 주를 찾는 일이 벌어집니다. 또 말씀의 역사로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변화가 생기고요. 순종하며 섬기는 그런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이라는 그 말은 여러분 뭐 부흥회에서 막 성령의 불 막 받아라 막 이쪽으로 던진다 저쪽으로 던진다 이게 아니에요. 뭐 어떤 부흥사들은 성령님 여기 계시니까 빨리 빨아들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제가 그 얘기 듣고 너무 황당해가지고 저걸 어떻게 빨아들이라는 얘기가 나보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시면 여러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금 서 계신다면 여러분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하십니까? 아니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거룩하지 못하고 우리의 죄된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겠죠. 회개하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다짐하고 순종하는 온전한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 정말 예배 드리신 여러분도 그렇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들 삶 가운데에서 많이 무너져있고 침체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정이 어떤 분들은 그들의 사업체가 또 인간관계가 그렇게 침체되고 무너진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혼자 자기 힘이나 아니면 조직의 힘을 가지고 아니면 돈을 물질을 믿고 그렇게 살다가 자신들이 믿고 있는 것이 다 무너진 그 케이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돌아와야 될 것이 어디냐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의 삶, 그 사람들의 그 상황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로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아무리 좋은 전기기구가 있어도 여러분 플러그를 아울렛에 꽂아야지 전기가 들어와야지 여러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배는 그 예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능력의 원천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 때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성경의 이야기가 다 그런 것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통해서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시면 창세기 35장 3절에 야곱이 세겜성에서 아들들이 막 세겜성 사람 다 죽이잖아요. 그런 일로 인해서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언제 어디서 다른 가나안 사람들이 야곱 가족에게 공격할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에 빠집니다. 그때 야곱이 뭘 했습니까? 야곱이 선택했던 방법은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35장 3절을 보시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은 위기 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걸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과 실패의 자리에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 아들들이 스스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그 어려운 가나안 땅까지 와서 형인 에서를 피해서 거기까지 갔는데 거기서 사고를 쳐버렸어요. 그 실패의 자리에서 베델로 올라가자고 얘기합니다. 예배를 드리자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읽지는 않지만 야곱이 모든 자신들의 식솔들에게 모든 이방에 있는 우상들 다 버리라 그럽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려요. 여러분, 야곱이 그래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은혜 받은 이유는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그는 항상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으로 건지움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가운데 시험과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걱정이나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심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결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 쓰고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우리 몸이잖아요. 몸이 생각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가 생각합니까? 머리가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들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에 보시면 왜 그러냐면 19절에 뭐라고 설명합니까? 사도 바울이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함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간에 모든 충만함이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세상의 모든, 우리가 뭐든지 간에 모든 충만함을 예수께 거하게 하셨다고 적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뭘 잘 몰라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만약에 어떤 가정에 부부간에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그 일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는 목회자로서 그 두 분에게 뭐라고 권면할까요? 서로 사랑하시고 양보하고 조금만 더 섬기고 살면 된다고 권면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대부분의 그 정도까지의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몰라서 그런 줄 아냐고.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지 않습니다. 근데 안 되는 것 뿐이에요. 그들도 답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그냥 서로 섬기시고 더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그거 외에 그들에게 뭐라고 권면할 거냐면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보십시오라고 그렇게 권면할 것입니다. 처음부터 안 되는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지 마시고 예배부터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로부터 문제를 풀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같이 나와서 예배하고 같이 나와서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께 능력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는 안 되니까. 스스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마음이 안 드니까. 그러면 여러분,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하다 보면 알면서도 하지 못했던 그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능력, 섬기려고 하는 마음, 정말 섬길 능력, 헌신하는 그 말, 희생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희생하는 마음과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못한다고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충만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아무리 뭐 비싼 전기기구라 할지라도 전기 꽂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리 잘났어도 여러분 작동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주신 모든 충만함, 그 예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면 여러분 그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붙들어야 합니다. 예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배는 주가 되시는 주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충만함으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광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괜히 예배 잘 드려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리처드 포스터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배하는 것은 삶을 만지시는 주님의 실제를 경험하는 것이다. 모인 공동체 가운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알고 느끼며 경험하는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 좀 더 나아가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에 지배당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쉐키나의 영광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쉐키나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그 보여지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영광을 보여주시잖아요. 그겁니다. 그 쉐키나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그 영광에 쉐키나의 영광에 지배당하는 것이 예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배 가운데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면 여러분 우리는 모든 충만한 것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구해야 되고요. 기도의 능력을 구해야 되고요. 찬양의 능력을 구해야 되고요. 더 큰 믿음의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증인되지 못하는 이유는 권능, 성령의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머리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강력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의 시간은요. 우리가 경건의 모습만 가지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경건의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지는 자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 능력 주십시오. 예수님 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정말 관계성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시는 주님, 저의 이 연약한 이 믿음, 그리고 연약한 이 모습, 저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능력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탄하고 걱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붙들면 주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능력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능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강력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재정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건물이 막 진짜 막 모처럼 커서가 아니에요. 진정한 강력한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 때마다 경험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변화되는 그런 사람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할 때 그런 교회가 강력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머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한 몸이 된다면 여러분 또 한 가지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면 이 교회가 참 복잡한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 사울,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 출신의 시므온과 루기오라는 사람이 그 지도자로 있었습니다. 또한 마나인이라는 페로 아그리파의 젖동생 이렇게 다섯 명의 선지자와 리더들이 그 교회에 있었단 말이에요. 교회 자체가 북아프리카 쪽에서 구레네 쪽에서 넘어간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시작된 교회였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다른 배경에 다른 은사를 가진 지도자들이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구성원들도 틀렸어요. 유대인, 헬라인, 부자, 가난한 사람, 젊은 사람, 늙은 사람, 피부 색깔도 여러분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입니다. 북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 좀 검었겠죠. 또 백인도 있었고 또 이렇게 황인종을 닮은 검은 그런 피부 색깔이 있는 사람,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굉장히 하나가 되기 힘든 조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는 하나였습니다. 이유가 뭐였습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드니까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을 보시면 예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모든 것을 화목하게 하셨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게 이유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 화평을 이루셨다,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그것을 그대로 교회의 몸이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진정한 모습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일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 아니면 정말 뭐 좀 몸이 안 좋으신 분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장애우나 남자나 여자나 다 상관없이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나 다 섞일 수 있는 건강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만 정말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여러 가지 사람들이 모였지만 하나가 되는 것,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한 몸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 되게 만드는 예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만큼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 안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밖에 없습니다. 정말 죄 많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공로의 피로 하나가 되고 한 형제자매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것, 그 한 가지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 안에서 온전한 예배가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 안에는 분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생각이 있고 욕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분출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예배가 있으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는 그리고 교회가 몸이 되는 그런 그 역사가 있으면 서로가 하나가 되는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배드리시는 성도님 중에 많은 분들이 이 자존감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민 생활하시면서 자기들의 삶에 대한 목표와 가치가 어느 순간 허망하게 느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외로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또한 아무리 자기가 일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무력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이민생활을 살면서 누구한테 자녀들한테도 무시당하는 그런 느낌, 교회 와서도 무시당하는 그런 느낌 등등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자존감에 영향을 받으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잘났어도 제가 아무리 뭔가를 잘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아예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만 자존감을 가질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진정으로 예수님의 몸에 하나가 돼버리면 여러분 그 잃어버린 자존감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것으로 회복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의 자녀보다 더 큰 자존감을 줄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아들도 하나님의 아들과는 여러분 아들, 딸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진짜 지어진 사람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능력을 얻습니다. 나에게 숨겨졌던 은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섬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진 자존감 그 자체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언제 여러분의 어떤 말을 통해서 그 영혼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전하면 내가 하는 그 말 한마디 그 복음의 말 때문에 한 영혼이 변화돼서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거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누군데 여러분의 말을 듣고 사람이 변하냔 말이에요. 당연히 못 변하죠. 근데 복음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에서 받으면 여러분 주님께서 그 말들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더 섬기려는 소망, 안 좋은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예배의 특징입니다. 살아있는 예배. 그래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소망이 생깁니다. 무너졌던 것들이 회복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비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다짐합니다. 주님, 이제는 제가 주의를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우리의 무너졌던 자아들, 아무것도 하기 싫고 무력하고 또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우리 자아가 주 안에서 일어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참된 예배의 어떻게 보면 열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한 사람들이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셔서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다 자기 잘된 것으로 자기가 잘난 것으로 착각하던 사람들이 여러분 정말 모든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을 만나면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런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찬양하는데 정말 그것을 믿는다면 그것을 주님을 만난다면 여러분 변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여러분 교회 나갈 때 다른 모습으로 나갑니다. 교회 들어올 때는 다 그냥 힘들고 어렵고 막 다 다른 모습으로 들어오는데 교회를 예배를 드리고 온전한 예배드리고 나갈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 구원받은 감격으로 변화된 그 다짐으로 여러분 전체가 변화돼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지 못하는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예수님은 머리 되신 분인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도 순종하지 못하고 또 뜻도 알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은 아주 연약한 교회들이 됩니다. 왜냐하면 질서가 없어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능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능력도 없고 찬양의 능력도 없고 전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또 그렇게 능력 없는 교회 하나의 특징은 분열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고 말만 많고 싸움이 많은지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분열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교회는 무능과 분열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신대 신학대학장 그 총장으로 계시고 교회사를 가리키시는 이상규 목사님 그 교수님의 칼럼에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에서 분열은 다 자신들의 명분을 내세우며 시작하지만 정직하게는 명분보다는 인간적인 헤게모니의 문제가 더 많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말하면 진정한 영적 문제로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그러한 개인의 욕심 때문에 분열이 일어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능과 분열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모든 충만함으로 채워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그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화목해 하시고 화평하게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만나야만 여러분 해결되는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셔서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되시고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능력이 생기고 하나 되는 역사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강력해질 수 있습니까? 그냥 사람이 많으면? 사람이 많아서 재정이 늘어나면? 그래서 정말 교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면 교회가 강력해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강력해지는 방법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온전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얻고요. 동시에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거예요. 그게 강력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능력 받고요. 주의 종으로 온전히 주님의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원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간단합니다.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들은 머리 대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교회, 알기 때문에 행하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강력한 교회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모든 충만함이 가득히 채워진 그 주님을 만나면 그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쓸데없는 분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화목하게 만드셨습니다. 화평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찾아야 될 분, 만나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주여 몸에 치고요. 같이 기도하는 시간.